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준수하지 않으면 60일안의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60일 이내에 조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조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 조약은 중거리 순항미사일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약 탈퇴 언급에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결론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만일 미국이 조약을 탈퇴한다면 러시아도 중거리 핵미사일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이는 미국이 그 같은 무기를 갖겠다는 의미라며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트럼프 행정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이 생산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 최고 경영자 토론회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볼튼 보좌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경제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이나 2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타계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 워싱턴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이날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링턴 전 대통령,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내외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인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족을 대표해 조사를 했습니다. 국장이 끝난 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텍사스 주에 있는 A&M 대학의 대통령 도서관으로 옮겨져 지난 4월 타계한 부인 바바라 부시 여사의 유해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례식이 열리는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공공 건물의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 90일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으며 합의 이행을 자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국 경제무역 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합의한 특정 사항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 정부가 회담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독일 자동차 3사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차 경영진을 만났다며 미국에서 생산하고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을 방문한 독일차 경영진들은 면담 분위기가 좋았으며 독일차에 대해 아직 당분간 관세를 매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달 30일 세상을 떠난 미국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조금 전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는데요. 가족과 친구들이 생전에 부시 대통령과 관련한 일화를 나누며 미소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례식이기도 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물어서 천국으로 갈 걸세 라고 답했는데 몇 시간 후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일화를 전했고요. 부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채소, 특히 브로콜리를 가장 싫어했는데 자신이 그것까지 꼭 빼닮았다고 말해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기억하는 부시 전 대통령은 친절하고 유머가 넘치며 따뜻한 사람이었는데요. 장례식 역시 슬픔보다는 부시 전 대통령이 남긴 이런 유산과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도로 구름낀 하늘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평안도와 함경 내륙 지방에서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 밤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3도, 신의주는 영하 4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6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 끝난 조지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부시 전 대통령은 많은 미국인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을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사람, 영원히 그렇게 남을 거예요 라고 노래하는 Unforgettable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넷 킹 콜이 부릅니다.
that's what you are. Unforgettable, though near or far, like a song of love that clings to me, how the thought of you does things to me. Never before has someone been more unforgettable in every way. And forevermore, that's how you'll stay. That's why, darling, it's incredible that someone so unforgettable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 That someone so unforgettable thinks that I am unforgettable to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90일 안에 제대로 된 통상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지키라면서 60일 시한을 제시했고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미국이 28년 만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부과를 다시 한번 경고했군요.
네, 나는 관세맨이다. 우리나라에 부를 약탈하려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 대상은 중국인데요. 미국이 중국과 앞으로 진짜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아무런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중국과 90일간의 통상 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지체 없이 고율 관세 부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맞춰서 미 통상 당국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 통상 당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같은 날 4일 경제 전문 언론 방송 CNBC와 인터뷰했는데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을 실천하라는 말인데요. 당시 시진핑 주석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약속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소개했습니다.
네, 자, 미 당국이 같은 입장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이 5일 성명을 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회담 결과를 실행하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경제무역 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양측의 협상 과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중국의 자세가 꽤 적극적으로 들리는데 실천 방안도 내놨습니까?
네, 사실 그동안 중국은 매번 중국과의 통상 협의를 존중한다고만 했었고 실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국의 불만을 샀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국 정부가 전향된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허위로 특허 서류를 낸 기업과 개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가 발표했다고 5일 관영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이 조치에는 발개위와 함께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을 비롯한 38개 중국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를 지키라며 시한을 제시했군요.
네, 러시아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를 위반한 상태로 이 조약이 규정한 군비 통제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할 시간을 앞으로 60일 동안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어떤 조약인가요?
예, 냉전 시절인 지난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군축 조약입니다. 중거리 그러니까 사거리 500km에서 5500km까지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만들거나 배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기로 두 나라가 약속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조약을 맺었던 배경이 뭔가요?
이 당시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SS-20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5,000km를 훨씬 넘었는데요. 이 모스크바 인근에서 발사하면 이 서유럽 국가 대부분은 물론이고 이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이런 종류의 무기들을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없애자고 뜻을 모았던 겁니다. 이 조약이 발효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총 2,600기에 달하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폐기했는데요. 이 조치를 통해서 핵전쟁 위험을 현저하게 낮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자 미국과 소련이 30여 년 전에 한 약속이 지금 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 소련의 조약 준수 의무를 승계한 러시아가 몇 년 전부터 미사일 생산과 배치 또 운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의 INF 위반을 지적했는데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이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INF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반발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INF를 파기하면 러시아가 응당한 조치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주목하는 러시아의 미사일 활동,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S-400 방공미사일입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유럽과 중동 각지에 이 S-400을 확산시키고 있어서 미국뿐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S-400 미사일은 미국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비슷해서요. 적이 먼저 쏜 곳을 맞춰 떨어뜨리는 달리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S-400이 가는 곳에는 최첨단 레이더와 정찰 장비, 운용 부대 등이 함께 배치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은 S-400 미사일 배치 확대가 INF 위반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미국이 INF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러시아산 미사일입니다. SSC-8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방어용이 아니고 핵탄두를 달고 장거리를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쏘면 유럽 주요 국가들을 핵공격할 수 있는 기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SSC-8 미사일을 만들고 운용하는 게 다른 나라들의 좀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군 당국은 최근 수년 동안 이 러시아군이 SSC-8 미사일 운용을 확대하고 있는 동향을 파악했는데요. 이 INF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나토 동맹국들과 공유했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훈련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러시아는 INF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INF 조약이 추구하는 바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그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4일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미국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SSC-8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아서 이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또다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INF를 어겼다는 미국의 주장은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것을 골자로 미국이 INF를 파기한다면 러시아도 다시 무기들을 생산하겠다고 푸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러시아에 INF를 준수할 시한을 60일 제시했는데 만약 바뀌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럴 경우에는 미국은 즉각 INF 파기 절차에 돌입한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파기 절차는 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군비 경쟁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상이 함께 군비 경쟁의 중단을 논의하자고 며칠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외교 시설을 다시 열었다고요?
네. 지난 1990년대 이래 문을 닫았던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주재 미국 대사관이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4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아프리카 외교사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야마모토 소말리아 주재 미국 대사도 현지에 공식 부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교 관계는 있지만 대사관은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말리아를 장기 통치하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지난 1991년 축출되면서 이 소말리아 현지에서 격렬하게 내전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는 그해 1991년 전투가 격화되자 이 모가디슈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와 산하 공관 직원들을 공군 수송기로 철수시켰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내전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이웃나라 케냐에서 소말리아 관할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자, 미국 공관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철수를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에는 미군 헬리콥터가 모가디슈 상공에서 격추돼서 미군 장병들이 많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2001년 영화 블랙호크 다운의 소재가 돼서 이 세계인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대사관을 다시 열었다는 건 소말리아의 상황이 당시보다 안정이 됐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말리아가 최근 수년 동안 이룩한 정상국가로서의 진보를 반영해서 이번 대사관 재개설이 이루어졌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는데요. 소말리아 현지 미국 대사관 재개설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격 현지를 방문하면서 추진됐고요. 이번에 3년여 만에 결실을 본 겁니다.
네. 자, 그럼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끝난 겁니까?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혼란스럽기는 여전합니다. 현지의 군벌들의 각축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이 국토 전체를 다스리는 소말리아의 통일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세력이 여전히 난립해 있는데요. 그래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외국배를 공격했다거나 외국인들을 납치했다는 뉴스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도 소말리아에 소말리아 현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테러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알샤바브라는 단체가 가장 큰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하부 조직으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부 조직원들이 또 다른 이슬람 극렬 조직인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데요. 이 알샤바브 조직이 한때 수도 모가디슈의 대부분을 장악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세력이 줄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이 모가디슈 번화가에서 연쇄 폭탄이 터져서 300명 넘는 희생자가 나오는 사상 최악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정부는 이 알샤바브를 이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었습니다.
네, 미국은 현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미국은 지난 2013년 유엔이 지원하는 소말리아 새 연방 정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안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위해서 육군 특수부대원들을 비롯한 소규모 미군 병력도 파병했습니다. 현지 미군은 수차례 알샤바브 핵심 거점을 공습하고 조직원들을 생포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대 알샤바브 작전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무인기 사용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서만 30여 차례 미군이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혼란이 끊이지 않는 소말리아 어떤 나라인지 좀 알아보고 가죠.
네,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라비아 해에서 걸프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튀어나와 있어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필요 때문에 열강의 지배가 이어졌는데요. 이탈리아 치하에 들어간 적도 있었고 영국이 식민 통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1960년에 독립한 뒤에 이웃나라 에티오피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혀왔는데요. 이 굶주리는 소말리아 사람들을 돕자는 국제구호운동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30일 서거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5일 거행됐습니다. 아, 이날 장례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정난에 빠진 미국 우정국이 온라인 상점들에 매기는 우편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5일 거행됐군요.
네, 지난달 30일 서거한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이곳 워싱턴 D.C.에 있는 국립대성당에서 오전 11시부터 거행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서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특히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바락 오바마 등 이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모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4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고인의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장례식에서 추모사는 누가 했습니까?
네, 모두 4명이 추모사를 했습니다. 이 고인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 존 미첨 씨, 또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앨런 심슨 전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고인의 장남인 조지 W. 부시 전 43대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제일 먼저 추도사를 한 존 미첨 씨는요,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의 위대한 군인이자 정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 중에 죽을 뻔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전쟁에서 살아남은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의 삶을 더 자유롭고 안전하며 따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는 고인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네, 멀로니 전 총리의 마지막 재직 기간 4년이 이 고인의 대통령 재직 기간하고 겹쳐서 이 두 사람이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o occupant of the Oval Office was more courageous, more principled, and more honorable
and George Herbert Walker Bush.
네, 멀러니 전 총리는 50년이나 한 세기 후에 역사학자들은 고인만큼 더 용기 있고 영예로운 대통령은 없을 것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추도사를 한 심슨 전 연방 상원의원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힘들 때 부시 전 대통령이 옆에 있어줬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추모사를 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네,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이 아주 낙관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부친이 본인에게 진실되게 나라를 섬기고 용기를 가지고 이끌며 미국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gonna miss you. Your decency, sincerity, and kind soul will stay with us forever. So through our tears, let us know the blessings.
네,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그립다면서 훌륭하고 고귀했던 그리고 최고의 아버지였던 부친을 알고 사랑한 것이 축복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추모사 끝에 울먹이면서 부친이 천국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다시 안아보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모친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고인의 유해는 이제 어디에 안장됩니까?
네, 이제 다시 텍사스로 운구된 뒤에 6일 이 텍사스 A&M 대학교에 있는 조지 부시 기념 도서관 묘역에 안장됩니다.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인과 딸 옆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 3일 텍사스에서 운구된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조문을 위해서 그간 연방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돼 있었죠.
맞습니다. 이곳에서 3일 저녁부터 일반인과 귀빈들의 이 조문을 받았는데요. 앞서 4일에도 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나 헤스펠 현 CIA 국장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70년대 말에 이 CIA 국장을 역임했는데요. 현재 버지니아 랭리에 있는 CIA 본부는 조지 부시 센터로 명명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4일 저녁에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군요.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뮬러 특검 측이 이날 워싱턴 DC 소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출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특검 측은 이 메모에서 플린 전 보좌관의 선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플린 전 보좌관은 특검에 기소됐죠.
네, 연방수사국 FBI의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고요. 지난해 12월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플린 전 보좌관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한 겁니까?
네, 지난 대선을 기간을 전후로 해서 당시 이 세르게이 키슬약 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러시아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월 24일에 FBI에 이 플린 전 보좌관이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지난해 2월에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오른 지 뭐 23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경질됐습니다.
네, 특검이 플린 전 보좌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말라고 의견을 낸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특검 메모는 플린 전 보좌관이 많은 수사에 협조했고 특히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 사이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부여하지 않고 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자, 플린 전 보좌관이 특검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줬다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메모에 나왔습니까?
네, 뭐 특검이 법원에 보낸 메모를 보면 많은 부분이 굵고 검은 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특검은 진행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은 모두 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4일 공개된 메모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좀 나온 말이 있습니까?
네,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3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 측근이었던 로저 스톤 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스톤 씨를 칭찬했습니다.
네, 스톤 씨는 이 위키리크스와 관련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스톤 씨가 지난 대선 기간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를 유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스톤 씨는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톤 씨는 또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에서도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해서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연방 수정헌법 5조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또 보장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오는 7일에 또 중요한 문건이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 대선 기간 잠시 이 트럼프 후보 선거 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와 관련해서 검찰 측이 이 선고 형량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7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 이 매너포트 씨와 코언 씨는 러시아 스캔들과는 다른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두 사람 모두 뭐 금융사기라든가 세금사기 등 이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또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플리바게닝, 즉 사전 형량 조정의 은행이죠.
네, 맞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감해주는 대가로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특검은 매너포트 씨가 이 사전 형량 조정에 응한 뒤 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깨졌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언 변호사는 플리바게닝 합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러시아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해서 연방의회에 위증했다고 시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국이 오랜 기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우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권고안이 공개됐군요.
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연방 재무부 산하 기획단이 4일 공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기획단은 보고서에서 적자에 시달리는 우정국 정상화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이 우정국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미국 우정국 재정 상태가 심각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기획단 보고서를 보면요. 2007 회계연도에서 2018 회계연도 사이에 이 우정국의 순 손실이 690억 달러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수백억 달러의 손해가 더 날 것으로 이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네. 우정국의 손실이 이렇게 불어난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전자우편 사용이 확산하면서 우편물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정국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편 배달료 수입이 뭐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직원 임금이라든가 퇴직자 의료 혜택 등 이 노동 관련 비용 등이 그새 많이 늘었는데 우정국이 이런 비용을 적절하게 줄이지 못한 것도 이 적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 기획단은 우정국이 적자를 줄이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까?
뭐 적자를 줄이는 방안 간단합니다. 뭐 수입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네.
우편물 양을 늘리기보다는 이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편물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어떻게 늘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이 법에 따라서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우편물, 특히 이 상업용 우편물에 대해 에서 요금을 올릴 것을 권했습니다. 그동안 배송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온라인 상점 물품에 매기는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 미국 최대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 우정국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본다고 비난한 바 있었죠.
맞습니다. 아마존이 우정국에 적정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우정국이 큰 손해를 봤다면서 아마존에 매기는 요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이 미국 우정국은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물품을 배송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보고서 권고가 온라인 상점들로서는 달갑지가 않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품 배달료를 올리면 수익이 좀 줄어들 것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마존 같은 경우 우편 요금이 10% 인상되면 매년 수익이 최소한 1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서가 공개된 4일 이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고서가 이 비용 부분에서는 주로 노동 관련 비용을 언급했다고 했나요?
네. 이 노동자 임금과 퇴직자 의료 혜택을 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 배달 일수를 줄이는 방안, 그러니까 뭐 토요일 배달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업체와 제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델의 노래입니다. 나의 사랑을 당신의 새 연인에게 보낸다고 노래하는 Send My Love to Your New Lover 들어보시죠.
This was all you, none of it me. You put your hands on my body and told me. You told me you were ready for the big one, for the big jump. I'd be your last love, everlasting you and me. That was what you told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50개의 별과 13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3개 줄이 바로 미국의 초기 13개 줄을 의미하는 건데요. 원래 영국의 13개 식민지로 미국의 역사와 획을 같이 하는 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의 초기 13개 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매사추세츠 주부터 살펴보죠. 1620년 미국의 선조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오랜 항해 끝에 제일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매사추세츠 지역이었죠. 또 영국과의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보스턴 차사건도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역사의 뿌리자 독립운동의 태동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Like every freshman, I get to live in Harvard Yard.
세계적인 명문인 하버드대학,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이라 불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보스턴 칼리지, 웰즐리 대학 같은 이 명문대학들이 이곳 매사추세츠에 있습니다. 13개 주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주는 뉴햄프셔 주인데요. 이 매사추세츠 주 바로 위에 있고요. 북쪽으로 캐나다, 퀘벡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 결연한 구호를 주의 모토로 삼을 만큼 미국의 독립정신이 주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뉴햄프셔 주는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그리 큰 주는 아닌데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For Republican Donald Trump, it was a moment to save it.
Oh, wow!
The self-styled non-politician enjoyed a victory lap in New Hampshire.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 가장 먼저 예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뉴햄프셔에서 매사추세츠를 거치면 로드아일랜드라는 정말 작은 주가 나오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작은 주입니다. 하지만 유서 깊은 역사와 전형적인 뉴 잉글랜드의 풍경을 갖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들 말하죠.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동부 명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브라운대학교, 또 미국 최고 명문 예술대학의 하나인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옆으로는 코네티컷 주가 있는데요. 이 코네티컷 역시 50개 주 가운데서 면적 순위는 48번째로 작은 주지만 미국 최초로 성문법을 만들어서 헌법의 주라는 묵직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코네티컷 주는 또 미국인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양키의 본고장을 자처하는 주기도 한데요.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예일대학교가 이곳 코네티컷에 있습니다. 자, 코네티컷주 옆으로 갑자기 큰 주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뉴욕주입니다. 워낙에 앞에 소개해드렸던 주들이 작아서 크게 느껴지지만 뉴욕주 면적도 50개 주 가운데서 27위로 사실은 중간쯤 하는 곳입니다. 미국에는 주보다 도시가 더 유명한 곳이 몇몇 있는데요. 뉴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하면 하늘을 찌를 듯 초고층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뉴욕시를 떠올리곤 하죠. 뉴욕시는 자유와 기회, 다양성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욕주 밑으로 뉴저지주가 있는데요.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원래는 한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왕 찰스 2세가 자기 동생인 요크 공작에게 땅을 준 게 뉴욕주고요. 이 요크 공작의 친구에게 뉴욕의 일부를 떼어준 게 바로 뉴저지주가 된 겁니다. 뉴욕시와 뉴저지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터는 뉴욕시에, 집은 뉴저지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뉴저지주의 팰리세이즈 파크라는 곳은 주민 2명당 1명이 한인일 정도로 한인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뉴저지주 옆으로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또 마찬가지로 풍부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겠다고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 펜실베이니아의 도시 필라델피아였고요. 미국의 근간이 되는 미합중국의 헌법이 만들어진 곳도 또 미국의 성조기가 만들어진 곳도 바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초기 13개 주 중에서도 특히 미국 독립과 건국의 정신이 도처에 살아 숨쉬는 역사의 보고 같은 곳입니다. 펜실베니아 밑으로는 메릴랜드주가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레리 호건 주지사의 부인이 한국계 여성이어서 한국인들이 특히 친숙하게 여기는 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메릴랜드는 방위산업과 우주공업산업, 관련 기술, 그다음에 행정 업무 등에 중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미국 50개 주 최초로 한국계 주지사 부인이라는 영예를 얻게 된 유미 호건 여사가 소개한 메릴랜드주 얘기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예, 메릴랜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견고한 아성이지만 공화당 출신의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했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메릴랜드의 명소이자 자랑거리로 주도인 아나폴리스에 있는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옆으로는 델라웨어주가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로드아일랜드 다음으로 작은 주인데요. 그런데도 첫 번째 주라는 참으로 거창한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13개 주 가운데서 제일 처음 연방 헌법을 승인하면서 연방에 가입했기 때문인데요. 델라웨어주는 특히 소비세를 걷지 않아서 주민들이 세금 걱정을 덜 하는 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메릴랜드주 밑으로는 연인들을 위한 곳이라고 달콤하게 주장하는 버지니아주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래서 이 신대륙 개척 초기의 역사 유적지가 많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는 주 하나에 두 개의 주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확연한데요. 메릴랜드, 워싱턴 DC와 더불어서 수도권 지역으로 불리는 이 북쪽은 개방적이고요. 미국에서도 잘 사는 곳에 속합니다. 하지만 담배 농사와 농업을 주로 하는 남쪽은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편입니다. 버지니아 밑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바로 밑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원래는 캐롤라이나라는 한 곳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생긴 주들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기로 하늘을 날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 노예 해방에 반대해서 가장 먼저 연방에서 탈퇴한 주인데요. 남북전쟁의 첫 포성이 울렸던 곳으로 지금도 남부의 자긍심이 대단한 곳입니다. 자, 이제 13개 주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주네요.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옆에 붙어 있는 조지아주는 몇 년 전만 해도 농촌 이미지가 아주 강했는데요. 하지만 뉴스 전문 방송 CNN, 델타 항공을 비롯해서 한국, 현대, 기아 자동차 등 굵직한 대형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남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남부의 제국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네, 미국의 유명한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목소리인데요. 이 조지아주는 미국 민권 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킹 목사가 나고 자란 곳으로 미국 민권 운동의 산실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초기 13개 주 모두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이 초기 13개 주 그림이 조금이나마 그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대형 산불로 재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 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트윗 살펴보겠습니다. A power line malfunctioned. Evacuation notices came late, if at all. The town escape routes turned into traffic jams as a fire popped tires and melted steering wheels. This is the story of how Paradise burned. 송전선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소개령은 늦게 나왔고 마을의 대피 경로는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 타이어를 터뜨리고 운전대를 녹였습니다. 이것이 파라다이스 씨가 타버린 사연입니다. Malfunction은 기계 등 기능 불량, 장애 또는 고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A power line malfunctioned는 송전선에 장애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vacuation은 소개, 철수, 대피이고 Notice는 알림, 공고라는 말인데요. Evacuation notice 는 소개령, 대피령이란 말입니다. Evacuation notices came late, if at all. 소개령이 늦게 나왔으며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raffic jam은 교통체증이란 말이고, route는 경로, 길입니다. The town escape routes turned into traffic jams. 마을 대피로는 교통체증을 빚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As a fire popped tires, and melted steering wheels. 그동안 불이 타이어들을 터뜨리고 운전대를 녹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 power line malfunctioned. Evacuation notices came late, if at all. The town escape routes turned into traffic jams as a fire popped tires and melted steering wheels. This is the story of how Paradise burned. 송전선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소개령은 늦게 나왔고 마을의 대피 경로는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 타이어를 터뜨리고 운전대를 녹였습니다. 이것이 파라다이스 씨가 타버린 사연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플로라이다의 휘슬, 휘파람 전해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nd I'm betting you like girls to give love to girls and stroke your little ego. I bet you I'm guilty, your honor. That's just how we live in my genre. Who in the hell done paved the road wider? There's only one blow and one rider. I'm a damn shame, order more champagne. Pull a damn hamstring, trying to put it on ya. Let your lips spin back around, come up. Slow it down, baby, take a little longer.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and you come real close.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whistle, baby? Here we go. Shawty don't even know she can get in it for the low. Told me she not a pro, it's okay, it's under control. Show me Soprano, cause girl, you can handle. Baby, with stars, so then you come up in park clothes. Girl, I'm new, so my Bugatti the same nose. Show me your perfect pitch, you got it, my banjo. Talented with your lips like you blew out a candle. So amusing, know you can make it whistle with the music. Hope you ain't got no issues, you can do it. Even if it's no bitch, you never lose it.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whistle, baby, let me know. Girl, I'm gonna show you how to do it and we start real slow. You just put your lips together and you come real close. Can you blow my whistle, baby, whistle?
Voice of America.